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재무부사나 해외자산통제국은 2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개인 6명과 기관 10곳을 제재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자들은 주로 제3국에서 활동하거나 운영되던 개인과 기관들로 북한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 나미비아, 싱가포르 기업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북한과의 에너지 거래나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하고 또한 대북 제재 대상자와 거래하거나 이들이 미국과 해외 금융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국적별로는 러시아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북한 국적자가 각각 한 명씩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기관은 중국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곳이 5곳, 이어 나미비아와 싱가포르가 각각 2곳, 러시아가 한 곳이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발전을 지원하는 자들을 목표로 삼고 이들을 미국의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서로 상대방이 핵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은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대화를 향한 길도 여전히 하나의 방안으로 열려 있다며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막는 것을 단념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주용철 참사관은 북한이 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대륙간 로켓을 개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2일 아프가니스탄에 얼마나 많은 군사들을 추가로 파병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예고 없이 방문한 매티스 장관은 이 문제를 조셉 덤퍼드 합참의장과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러 언론 매체들은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4천 명 추가 파병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날인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내전 감시 단체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라카에서 미군 주도 동맹군의 공습으로 민간인이 적어도 42명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21일 실시된 공습으로 어린이 19명, 여성 12명을 포함해 최소 4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쿠르드 아랍연합 시리아 민주군이 라카 탈환 작전을 시작한 이래 하루에 사망한 민간인 숫자로는 최고로 알려졌습니다. 라카 주민들은 지난 이틀간 사망자 수가 최대 170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 주도 연합군 사령관인 스티븐 타운센트 중장은 최근 공습이 강화됐지만 민간인 희생자가 크게 늘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지난주 발생한 치명적인 승합차 공격에 연루된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이 22일 법원에 출두해 자신들이 폭발물을 이용한 훨씬 큰 규모의 공격을 계획했었다고 밝혔다고 법원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승합차 공격 하루 전날 바르셀로나 산안부에서 발생한 폭발로 부상한 뒤 체포된 모하메드 훌리 쉐말은 이날 법원에 출두한 4명의 용의자 가운데 첫 번째 진술에 나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도 대법원은 22일 이슬람교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즉각 이혼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조항을 폐지했습니다. 인도에서 이슬람교 남성은 이혼을 뜻하는 아랍어인 탈라크를 세 번 외치는 것만으로 이혼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인도 대법원은 22일 찬성 3표 대 반대 2표로 트리플 탈라크가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한 인도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찬성표를 낸 대법관들은 이 관습이 이슬람 정신을 위배하며 자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일벌 백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에 대해 강한 벌을 내림으로써 모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최근 미국 법원은 한 거대 기업에 이 일벌 백계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건강의약품 기업인 존슨 앤드 존슨의 베이비 파우더 제품을 사용하다 난소암에 걸린 한 여성에게 미화 4억 1,7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는 관련 소송 역대 최고액 배상금 판결이었습니다. 아기 피부 습진 방지용 가루 제품인 이 베이비 파우더는 다양한 용도로 많이 쓰이는 제품인데요. 이 여성은 이 파우더를 위생용으로 정기적으로 사용했고 그 결과 제품에 함유된 활석 성분이 난소암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업 측에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는데요. 법원은 이 여성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자, 이런 판결이 가능했던 것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있기 때문인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액만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이번 판결로 앞으로 같은 고통과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23일 수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23도에서 28도, 신의주 23도에서 27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22도에서 28도, 함흥 22도에서 29도, 끝으로 청진은 21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모든 것의 중심에 당신이 있다는 내용의 곡인데요. 크리스 어거스트의 Center of It 함께 감상해 보시죠. Some days I'm feeling like I can't win, can't get it right. Don't matter how hard I try, today is not my day. When it feels like I'm going crazy and it looks like nothing's changing, come sun, come rainy day, you are still the same. In the dark, in the light, in the morning.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에게 넘겨줄 수 없다면서 추가 파병을 선언했습니다. 미 전역의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트럼프 대통령의 새 아프간 전략 발표 먼저 들여다보겠고요. 미국과 한국이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소식, 또 일본 당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이라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 저녁 시간에 미국 전역으로 생중계된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서 새 아프가니스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구체적인 추가 파병 규모 그리고 일정을 제시하진 않았는데요. 아프간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 수천 명을 증원하는 권한을 국방부에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지 군사작전에 대해서 보다 자율적인 권한을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준 걸로 설명했는데요. 매티스 장관은 4천여 명을 추가로 보내는 계획을 마련한 걸로 보도됐습니다.
예, 자, 4천여 명을 추가 파병하는 이 새 아프가니스탄 전략, 이 전략이 나온 배경은 뭘까요?
네, 지난 2001년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9.11 테러를 응징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일어난 지 16년째지만 최근의 상황이 더 악화되는 데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탈레반 잔존 세력의 현지 경찰 군 병력에 대한 무장 공격 그리고 민간인 상대의 테러가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IL까지 현지에 근거지를 마련하면서 폭력을 지속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면 철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었죠.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전인 2012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돈 낭비라고 비판했었고요. 2013년에는 아프간에서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지난해 대선 기간에도 아프간 전쟁에 대해서 비판을 계속해 왔었는데요. 이런 기존의 입장을 뒤바꾼 이번 결정에 대해서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국제 현안에 관여를 최소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고립주의가 막을 내린 걸로 주요 매체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나온 데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 살펴보죠.
네, 먼저 미국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그동안 정부의 효율적인 아프간 대책이 없다고 비판해왔던 이 집권 공화당의 중진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옳은 방향으로 큰 걸음을 옮겼다고 평가했고요. 같은 당의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자랑스럽고 마음이 놓인다고 했습니다. 일단 다수파인 공화당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 파병을 비롯해서 새 아프간 전략이 의회의 지지를 얻는 건 수월할 전망인데요. 하지만 반면에 야당을 이끌고 있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대통령 발표가 구체성이 부족하고 심각한 의문만 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자 미국 내 반응을 살펴봤는데 세계 각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직접 당사자인 아프간 정부는 화요일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명의의 성명을 통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군과 함께 현지에서 연합군을 구성하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측도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전략을 반기는 성명을 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책을 예고한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이 새 아프간 전략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파키스탄은 미국의 새 아프가니스탄 전략을 어떻게 비판했습니까?
예, 파키스탄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화요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극단적인 대책이 있을 경우에 파키스탄 정부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더 강력하게 추가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앞으로 진행될 미국의 강경한 정책에 대한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중국 정부가 비판한 이유는 뭐죠?
예, 파키스탄이 탈레반 극단주의 세력의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화요일 파키스탄은 격렬한 테러 소탕전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다. 위협적인 세력들과 싸우느라고 심대한 희생을 치러왔다면서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논평을 냈습니다.
예, 이 탈레반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예, 탈레반 대변인인 자비울라 무자히드는 화요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연설 자체가 전체가 진부하다고 혹평했습니다. 앞서 탈레반은 미국과 나토가 구체적인 철군 시안을 제시하기 전에는 아프간에서 충돌을 멈추기 위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병력 증파 계획을 내놓아서 다소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이 FTA 개정 관련 첫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고요?
네, 지난달에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의사를 공식 통보한 데 따른 양국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화요일 서울 시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8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회의가 이어졌는데요. 다른 일정이 겹쳐서 현지에 가지 못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 대표가 이 원격 영상으로 참가해서 미국 협상단을 이끌었고요. 한국에서는 최근 새로 임명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단을 대표했습니다.
예. 자, 회의가 8시간이나 진행된 것으로 미뤄봤을 때 양측의 입장이 좀 크게 엇갈린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 대표가 양국의 FTA 체결 이후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가 2배 늘어난 점을 들면서 빠른 시일 안에 개정 협상에 돌입할 걸 요구했는데요. 반면에 한국은 미국이 보는 적자는 FTA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 거라면서 개정 협상보다는 FTA 효과를 먼저 두 나라가 함께 분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의 의견이 맞서면서 본격적인 개정 협상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합의한 게 없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서 상호 간의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면서 이 특별회기에서는 어떠한 합의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미국과 한국 이 두 나라가 자유무역협정에 관해서 협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을 걸 무역 대표부에 지시한 데 따른 움직임입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 상당 부분이 이 FTA에서 비롯된 걸로 보고 있는데요.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달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FTA를 협상할 당시에 양국 경제가 함께 현저한 이득을 볼 걸로 기대했지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적자는 계속 늘었고 특히 FTA 발표 후 상품 거래 적자는 두 배나 됐다면서 미국은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20여 년 가까이 적자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반면 한국 측은 자유무역 협정을 고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대화 요구에는 응하겠지만 먼저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개선할 방안을 찾아서 FTA를 고치는 건 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에 이 FTA가 발효된 지난 5년간 한국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한 건 오히려 줄었고 반대로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수입한 건 많이 늘었다면서 두 나라 자유무역협정이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약속이 아니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당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이라는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 3월이었죠. 일본 사상 최악의 지진과 쓰나미, 이 지진 해일이 일본 동북부 지역을 덮쳐서 2만 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또 실종자도 2,500명에 달하는 끔찍한 재난이 있었는데요. 사고 발생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요. 특히 제일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던 후쿠시마 현의 피해는 거의 재앙 수준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예, 당시에 원자로에서 수소 폭발까지 일어나면서 더 큰 충격을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자인 도쿄전력 측은 사고 이후 녹아내린 원자로의 핵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수십만 톤의 물을 원자로 안으로 흘려보냈는데요. 그렇게 들어간 물이 75만 톤이 넘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물은 현재 원전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물 저장 탱크들에 분산 저장돼 있는데요. 현재 일본 당국은 이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방안이 있는지요?
예, 도쿄 전력의 타카히로 키모토 핵 원전 책임자는 B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출하는 방안과 기체로 증발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일본의 지방 언론은 도쿄 전력 측이 이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해서 환경 단체들과 지역 어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는데요. 도쿄 전력 측은 인체나 환경에 해롭다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문들이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서 여러 이해 당사자들, 주주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도쿄 전력 측은 이 오염수가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주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염수는 삼중수소로 오염돼 있는데요. 이 삼중수소는 다른 방사성 물질보다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쿄 전력 측은 전 세계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이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또 탱크에 있는 오염수는 정화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삼중수소를 제외한 다른 방사성 물질은 제거된 상태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세슘이나 스트론튬 같은 물질도 일정 정도 이상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동일본 지진 이후에 이 원전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이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는 나라들이 생겼는데요. 일본 정부의 원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2030년까지 국내 원전의 전면 중단을 추진했었는데요. 하지만 2012년에 아베 신조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가동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전환했습니다. 현재 아베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에 의한 에너지 생산 비율을 20에서 22%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요. 도쿄 전력 측은 올 가을까지는 오염수 폐기 방안을 비롯해서 일본의 미래 에너지 정책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요일 잠시 뒤에 이 서남부 애리조나주의 국경지대를 방문합니다. 이에 맞춰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질 예정인데요.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잦은 여행으로 비밀 경호국의 예산이 고갈 상태라는 소식, 또 최근 미군 함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해군 지도부가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애리조나주라고 하면 이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애리조나주를 방문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몇 시간 뒤에 이 서남부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에서 승리한 주를 차례로 방문하면서 이 선거 유세 방식의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한 노력의 하나인데 이번에 애리조나주의 이 차례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집회에 앞서 미국 멕시코 국경 마을인 유마를 방문하는데요. 유마는 국경 장벽 건설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곳이죠. 이 유마에 높은 철제 울타리를 건설한 뒤에 이곳을 통해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예. 자,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크고 아름다운 장벽을 건설하겠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였죠.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에서 이 장벽 건설 예산을 받아내는 데 고전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별로 효과적인 방법이 못 된다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에 12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실제 비용이 21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선거운동 기간에 멕시코 정부가 장벽 건설 비용을 대기하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태도를 바꿨는데요. 일단은 미국 정부의 예산으로 건설을 한 뒤에 어떤 방식으로든 멕시코가 갚게 하겠다고 말했는데 멕시코 정부는 절대 비용을 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유마에서 국경 장벽을 직접 시찰할 예정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앞서 정부 관리들은 방문 일정에 장벽 시찰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일정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미국 세관 국경 경비국의 이 경납고를 방문하고요. 국경 경비에 사용되는 무인기와 순시선, 감시 트럭 등을 둘러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당국자들로부터 현지 국경 경비 노력과 추가 예산 지원의 필요성 등에 관해 설명을 듣게 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애리조나주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애리조나주에서 승리했습니다만은 이번 방문을 앞두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그렉 스탠튼 피닉스 시장은 충돌 사태가 우려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닉스 방문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곳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중심으로 반 트럼프 시위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들이 시위를 계획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애리조나주가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는 곳이니만큼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 또 이 버지니아주 샬럿츠빌 사태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큰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남부연합 지도자의 동상 철거에 반대하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 또 이에 맞선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해서 보도했다면서 반발했죠.
예. 자, 피닉스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애리조나 주지사나 또 상원의원 두 사람은 모두 공화당 소속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애리조나 출신 상원의원들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 존 맥케인 의원과 제프 플레이크 의원 두 사람이 모두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맥케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추진했던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 반대표를 던져서 이 법안이 부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요. 또 플레이크 의원은 얼마 전에 공화당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논란 많은 인물을 사면할지도 모른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의 경찰국장을 지낸 조 아파요 씨의 사면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인데요. 올해 85살인 아파요 전 국장은 스스로 미국에서 가장 강경한 경찰국장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인물인데요. 법원의 인종 프로파일링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지난달 유죄 판결을 받았고 10월 초에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인종 프로파일링은 인종차별 행위, 그러니까 중남미계라면 불법 체류자라고 판단을 해서 이들을 임의로 단속하거나 구금하는 행위 등을 가리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대통령과 그 가족을 경호할 책임을 지는 비밀 경호국이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 경호 예산이 사실상 바닥난 상태라고 랜돌프 앨리스 비밀 경호국 국장이 밝혔습니다. 앨리스 국장은 월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1,100명에 달하는 요원들의 연봉과 시간외 수당 금액이 연방 정부가 정한 상한선에 도달했다고 말했는데요. 앨리스 국장은 앞서 USA Today 신문과 인터뷰에서 처음 이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예산이 바닥난 이유가 뭡니까?
앨리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를 경호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전반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부터 지금까지 경호원들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등 시간 외 근무가 늘었다는 겁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대가족이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 차례 결혼을 통해서 3남 2녀를 두고 있고요. 장성한 자녀들의 배우자와 자식들까지 모두 18명이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가족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가족 등 이 백악관 경호팀이 경호하는 사람의 수가 42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전 오바마 행정부 때는 31명이었는데 그보다 10명 이상 늘어난 겁니다.
네. 자,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자주 비우고 다른 곳을 방문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네. 부동산 기업인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맨해튼에 있는 자택을 포함해서 미국 여러 곳의 휴양지와 골프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거의 주말마다 플로리다와 뉴저지 또는 버지니아주에 있는 이 휴양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경호원들의 숙박비 등 이 추가 경비가 발생하고요. 또 성인 자녀들이 외국으로 출장이나 휴가를 갈 때 경호원이 동행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많은 예산이 듭니다. 미국 연방의회 산하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에 있는 이 마라라고 리조트를 한번 방문할 때마다 약 300만 달러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바닥났다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네, 올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는 버틸 수가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 이후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앨리스 국장은 요원 한 명당 이 16만 달러인 연간 보수 상한선을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18만 7천 달러로 높여줄 것을 미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이런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약 130명의 경호 요원들이 수백 시간에 달하는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시간 외로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이 경호 요원들의 사기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사실 최근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대거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80명의 새 요원이 채용됐지만 많은 요원이 빠져나가면서 800명의 새 요원이 채용이 됐지만 많은 요원이 빠져나가면서 총 인원은 300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앨리스 국장은 힘든 상황이지만 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된 일이기 때문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백악관은 월요일 성명에서 행정부가 의회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밀 경호국과 또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건데요. 연방의회에서도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 해군 함정들이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수병이 목숨을 잃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싱가포르 연안에서 미 해군 구축함 존 S. 맥케인 호어가 유조선과 충돌했는데요. 맥케인 호가 무사히 싱가포르 항에 정박하긴 했지만 승조원 10명이 실종되고 5명이 부상했습니다. 침사 선내에서 일부 실종 선원들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화요일에 들어오긴 했죠. 그런가 하면 두 달 전에는 미 칠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피츠 제럴드 호가 일본 영해에서 필리핀 화물선과 충돌해 승조원 7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예, 자, 두 달 만에 이렇게 해군 병사의 목숨을 앗아가는 충돌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해군 당국이 함대 활동을 일시 중단시키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함정의 관리 상태와 안전 문제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조처인데요.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은 승조원들 간의 협력과 안전, 선박 조종술 등 이 다른 기본적인 문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277개 해군 함정의 활동을 하루에서 이틀 동안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한국에서 시작된 미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등 훈련이나 작전 수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서로 시차를 두고 검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일본의 기지를 두고 있는 제7함대에 여러 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월 이후 제7함대에서만 4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미 해군 당국은 외부에서 고의로 충돌을 일으킨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최근 두 건의 충돌 사고가 별개의 독립적인 사건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인지 또 이번 점검 과정에서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퇴역 장교들과 전문가들은 미 해군의 과다한 활동량을 지적하는데요. 미 해군 함대 규모가 세계 최대이긴 하지만 이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란 겁니다. 따라서 훈련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또 최근 상선 활동이 크게 증가해서 해로가 매우 붐비는 점도 또 다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영국이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정착지를 넓혀가던 때 프랑스 역시 삶의 터전을 일구어 갔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돈 버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더군요.
프랑스인들은 오늘날의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교역 거점을 설치하고 포트 두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1754년 버지니아 주지사는 프랑스 사람들이 이곳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가서 우선 이들이 스스로 버지니아 땅에서 물러나도록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거부할 경우 프랑스를 돕고 있는 인디언들까지 모두 몰아내겠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150명의 영국 병력으로 공격을 감행했고요. 이것이 영국과 프랑스가 북아메리카에서 치른 프렌치 인디언 전쟁의 시작입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4부 프렌치 인디언 전쟁.
프렌치 인디언 전쟁의 전투 대부분은 뉴욕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 있는 두 개의 큰 호수, 조지호와 챔플린호 주변에서 치러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는 전투를 위해 군기지를 건설했습니다. 프랑스는 퀘벡과 몬트리올에 군기지를 지었고요. 영국은 허드슨강을 따라 기지를 마련했는데 이 기지들이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터가 됐습니다.
1755년 마지막 몇 달 동안 조지오 부근의 프랑스군이 영국군에 패배했습니다. 이때부터 더 치열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프랑스는 챔플린호와 그 주변을 장악하기 위해 새로운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프랑스 군기지는 챔블린호 남쪽에 있었습니다. 칼이 요은 요새라고 불리던 이곳은 챔블린호와 조지오 일부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세워진 요새였습니다.
큰 나무를 이용해 벽을 만들고 나무 벽 사이는 흙으로 채우고 뭐 이 정도면 영국군이 때로 몰려온데도 끄덕도 없겠는걸요. 정말 대단한 요새입니다.
이 요새는 영국군의 공격을 견고하게 잘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프랑스인들은 몇 미터 사이를 두고 두 개의 대형 목재 벽을 세웠습니다.
아니, 자네 거기서 뭐하나? 여기 와서 빨리 돌 나르지 않고.
근데 돌은 왜 또 나르는 겁니까?
영국 놈들이 언제 공격해올지 모르는데 요새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닌가. 돌담까지 쌓아 올려서 더 든든하게 만들라는 명령이 떨어졌네.
칼이 오은 요새의 프랑스인들은 군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영국군도 조지오 남쪽에 프랑스군과 비슷한 윌리엄 헨리 요새를 세웠습니다.
프랑스는 아메리카의 프랑스군을 지휘하기 위해 프랑스 최고의 지휘관인 마키스 드 몽캄 장군을 파견했습니다. 몽캄 장군은 영국의 윌리엄 헨리 요새를 비롯해서 영국의 여러 요새를 공격했고 몽캄 장군의 기세에 눌린 영국군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몽캄 장군은 영국군에게 항복을 할 경우 최대한 예우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군 편에서 싸운 인디언들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요. 영국군 포로와 정착민들을 살해했습니다.
1758년 한 영국 부대가 몽캄 장군이 이끄는 챔플린호의 칼이 요은 요새를 공격했습니다. 견고했던 칼이 요은 요새는 처음에는 병력수가 많은 영국군의 공격을 방어해냈지만 제프리 아머스트 장군이 이끄는 영국군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프렌치 인디언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제프리 아머스트 장군은 프랑스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다음 칼이 요은 요새 이름을 티콘데로가로 바꿨습니다. 이 기지는요,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고요. 이후 미국의 독립 전쟁에서도 중요한 곳이 됐습니다. 영국이 퀘벡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친 다음 1763년 영국과 프랑스는 파리에서 전쟁을 끝내는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그동안 프랑스가 영유권을 주장했던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미시시피강 서부 지역, 그러니까 스페인과 인디언이 장악하고 있던 텍사스와 뉴멕시코 식민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북아메리카 땅이 영국에게 넘어갔습니다.
북아메리카 지역 동쪽 해안에서부터 미시시피강 사이에 넓은 땅 모두가 영국 차지가 됐고요. 13개 식민지와 약 200만 명의 주민들,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약 6만여 명의 프랑스어 사용 주민들까지 모두 관할하게 됐습니다.
영국은 이 지역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책임은 물론이고 여러 인디언 부족들에게서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했는데 영국은 이미 여러 차례 치른 전쟁으로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 많은 병력과 장비를 보내느라 막대한 경비를 지출했는데 전쟁 빚의 일부, 특히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진 빚의 일부는 식민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식민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결국 전쟁 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성장해 가던 18세기 후반 아메리카 식민지 사람들의 사상이나 이념에 역행하는 처사였습니다.
1763년에 아메리카에 살던 유럽인들은 100여 년 전의 정착민들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아메리카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은 자신을 영국인이라 생각했고요. 1763년에 이르자 정착민들은 자신들을 아메리칸이라고 생각하게 됐죠.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act up. act up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when something acts up?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 can't believe it.
What's wrong?
My cell phone suddenly began to act up, and somehow all my contacts got deleted.
Oh no! I'm sorry to hear that.
본문을 들어보면 제이슨의 휴대전화에 무슨 일이 생긴 모양입니다.
I can't believe it.
아유,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자 제가 What's wrong? 무슨 일이야? 라고 묻습니다. 제이슨이
My cell phone suddenly began to act up and somehow all my contacts got deleted.
내 휴대전화가 갑자기 오작동하더니 모든 연락처가 지워졌어. 라고 하는데요. 저는
Oh no! I'm sorry to hear that.
아유, 저런, 안 됐다.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act up. Act up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can't believe it.
What's wrong?
My cell phone suddenly began to act up And somehow, all my contacts got deleted.
Oh, no. I'm sorry to hear that. Today's expression is act, A-C-T, act, up, U-P, up, act, up, act, up. If something is acting up, it could mean that it's malfunctioning or misbehaving. Act up은 제멋대로 행동하거나 말을 안 듣다는 뜻인데요. 기계나 신체의 일부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핸드폰이 갑자기 오작동하면서 연락처들이 모두 지워졌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My cell phone suddenly began to act up and somehow all my contacts got deleted 라고요. 네, 이렇게 평소에 잘 작동하던 물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act up, act up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phrase. Jessica's computer is acting up. Jessica's computer is acting up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제시카의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Don't be surprised if that kid acts up again. Don't be surprised if that kid acts up again. 는 그 아이가 또 제멋대로 행동하더라도 놀라지 마.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can't believe it.
What's wrong?
My cell phone suddenly began to act up, and somehow all my contacts got deleted.
Oh no, I'm sorry to hear that. Let's review. If something acts up, it means that it's malfunctioning or misbehaving. Act up은 제멋대로 행동하거나 말을 안 듣다는 뜻인데요. 기계나 신체의 일부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Act up. Act up.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셰퍼드의 The Best is Yet to Come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o a different place where love is not illusion based and fear is just a word they can't define where I've heard hope and happiness are found in every beating chest cause all those hearts are more or less inclined to give it all away without fear of what's to break The answer that we never seem to find The hand we always take disintegrates without a trace And we're the ones they've always left behind Help me understand the best is yet to come Take me by the Now I've let moments pass me by But I refuse to leave my life To fall between the cracks of my control I was outspoken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최근 태국을 방문하고 두 나라의 관계는 역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우리는 184년 이상 조약을 맺어온 나라이며 동맹을 맺은 지는 60년이 넘는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이 관계가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고인이 된 부미볼 국왕을 추모하면서 그는 미국과 태국의 관계를 정립한 훌륭한 친구였다고 말했습니다. 내년은 미국과 태국 관계가 출범한 지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내년이 태국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중요한 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이 선거는 나라를 민간 통치로 돌려주게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선거 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태국과 미 대사관 관계자들은 태국의 보건 문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산모 신생아 HIV 전염을 퇴치한 나라임을 주목하면서 이는 대단한 성취라고 치하했습니다. 미국의 의료진은 태국 연구원들과의 직접 협력으로 세계 최초로 일본 뇌염과 A형 간염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말라리아나 지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열대 질병 퇴치를 위한 현행 연구에 강력한 지원을 해준 태국에 감사를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태국의 피플 투 피플 계획은 활성적인 두 나라 간의 학생 교환으로 언제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미국과 태국의 안보 동맹은 이 지역의 분쟁 시기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며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두 나라는 130여 건의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들 훈련이 두 나라 사이의 안보 동맹의 밀착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통해 쌓아올린 토대 위에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두 나라 관계를 이뤄나가기를 미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